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정부가 지난 2017년에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한 이유는 국제 테러 행위를 반복해서 지원했기 때문이라고 미 국무부가 새 보고서에서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어제 발표한 2018 국가별 테러 보고서에서 미국 정부가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한 북한과 이란, 수단, 시리아에 관해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미 국무장관이 지난 2017년 11월 20일에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했다며 이는 북한이 외국 영토에서 암살에 연루되는 등 반복적으로 국제 테러 행위를 지원했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지난 1987년 대한항공 여객기 폭파 사건 개입으로 이듬해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되었다가 2008년 법적 요건 충족이 확인돼 해제된 뒤 2017년에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됐습니다. 국무부는 하지만 북한에 관해 지난해 보고서에서 지적한 내용보다는 수위를 낮췄습니다. 지난해엔 북한의 반복적인 국제 테러 행위 지원이 위험하고 악의적인 북한 정권의 행동과 일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이런 행위는 미국 도시와 동맹국들 영토에 대한 김정은의 위협뿐 아니라 지속적인 북한 김정은 정권의 핵과 탄도미사일 실험 개발이 포함된다고 밝혔었습니다. 국무부의 올해 보고서는 과격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인 IS 등 테러 집단에 대한 대응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마크 네퍼 국무부 한국, 일본,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부차관보가 한일 관계 회복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네퍼 부차관보는 오늘자 일본 니혼 게이자이 신문과 인터뷰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쥐소미아의 유지 필요성을 강조하며 두 나라의 불안은 미국과의 협력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도 이런 한일 갈등을 달가워하지 않는다며 하지만 이런 상황을 흡족해하는 이들이 있으며 바로 중국과 러시아, 북한이라고 말했습니다. 네퍼 부차관보는 한국과 일본이 대화를 통해 이견을 해결해야 한다며 미국은 두 나라가 쥐소미아와 다른 문제들에 대한 해법을 찾도록 경력히 위해서 계속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미국이 한일 관계 개선의 촉매 역할을 할수 있겠지만 진전 여부는 결국 한국과 일본 두 나라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프리카 서부 말리에서 무장괴한들의 군부대 습격으로 군인 49명이 사망했습니다. 말리 군 당국은 오늘 전날 니제르 접경 메나카 지역에서 발생한 테러 공격으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당국은 앞서 사망자를 53명이라고 밝혔지만 규모를 정정해 부상자 3명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말리에서는 한달전 국제 테러 조직 알카에다와 연계된 이슬람 무장 세력의 군부대 공격으로 군인 40명이 숨지는 등 잦은 테러 공격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인권 유린을 이유로 카메룬을 제재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카메룬 정부가 지속적으로 점증하는 군대의 인권 유린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반영하지 않았다면서 아프리카 성장기회법 수혜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은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 가난한 나라들의 경제 성장을 돕기 위한 것으로 미 정부는 이들 국가 수출품의 무관세 혜택과 여러 금전적인 경제 원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혜국의 혜택을 받기 위해선 국제 인권 기준에 따라 국민의 표현과 언론의 자유 등 여러 권리를 보호하는 조치를 정부가 취해야만 합니다. 미 정부는 앞서 카메룬의 인권 상황이 악화되었다며 지난 2월 원조금 1,700만 달러를 삭감한 바 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북한이 최근 발사한 초대형 방사포에 대해 북한 정권이 이전에 발사했던 것과 같은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어제 지역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비핵화에 관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지난해 6월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비핵화는 전 세계 주요 임무라며 이를 위해 유엔 안보리가 1년의 대북 결의를 채택한 바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일요일인 내일 북한은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하지만 함경남도 동해안은 흐리고 새벽부터 오후까지 비가 오겠습니다. 모레 월요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뷰이 세계 뉴스였습니다.
곧이어 생생 라디오 매거진이 방송됩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안녕하세요.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의 생생 라디오 매거진 장량입니다. 미군의 작전으로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IS의 지도자인 아부 하산 알 바그다디가 살해됐다는 소식 이번 주 내내 화제였죠. 지난달 26일 미군 특수부대가 시리아 안에 숨어있던 알 바그다디를 제거하는 데는 미군 특수부대의 군견의 공이 큰 것으로 알려져서 세간의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작전에서 이 군견이 알 바그다디를 끝까지 쫓아서 사지로 몰았고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었던 알 바그다디는 입고 있던 폭탄 조끼를 터뜨리게 된 거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7일 알 바그다디의 사망을 발표하면서 K9 한 마리가 이 작전 과정에서 부상을 입었다고 말했는데요. 트위터를 통해서 이 군견의 사진까지 공개했습니다. 이 사진에는 얼굴은 검고 몸은 황토색 털로 덮인 군견 한 마리가 특수 제작된 조끼를 입고 혀를 밖으로 내밀고 귀를 쫑긋 세운 채로 두 앞다리를 쭉 펴고 앉아 있습니다. 이 군견의 품종은 미국이 9.11 테러 주범 오사마 빈 라덴을 사살할 때 참여했던 것과 같은 벨기에산 말리노이즈로 알려져 있는데요. 독일산 셰퍼드보다 덩치가 조금 작지만 활동성이 높고 영리하며 충성심이 강해서 군사작전에 주로 쓰인다고 하네요. K9으로 통칭하는 군견은요, 국방부의 군견 프로그램에 따라 훈련을 받고 관리되는데요. 한 1,600마리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 이 군견들은 보초견이나 터널 안내견으로 사용됐지만 지금은 사제폭탄이나 사람을 찾아내는 데 사용되는데요. 이 군견은 탐지와 공격 임무를 동시에 수행하도록 훈련받고 또 어떤 군견은 낙하산 부대와 함께 스카이다이빙 훈련까지 받는다고 합니다. 이 군견의 후각이요. 사람이 개발한 어떤 장비보다 만 배 이상 민감하다고 하는데요. 이 과학의 기술이 발달해도 군견의 역할은 대체될 수 없다는 점에서 군견이 미군의 어떤 존재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출발합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한 주간 VOA 한국어 방송 사이트에서 독자들이 가장 많이 읽은 기사로 한반도 현안 살펴봅니다. 독자의 선택. 그리고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읽는 사람들. VOA 이야기 미국사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Maroon 5가 부릅니다. My heart is stereo. 들어보시죠. Make me your radio and turn me up when you feel low. This melody was meant for you. Sing along to my stereo. Class heroes, baby. If I was just another dusty record on the shelf, would you blow me off and play me like everybody else? If I asked you to scratch my back, could you manage that? Like if we had chicken travi, I can handle that. Furthermore, I apologize for any skipping tracks. It's just the last girl that played me left a couple cracks. I used to, now I'm over that. Cause holding grudges over love is ancient artifacts. If I could only find a note to make you understand, I'd sing it softly in your ear and grab you by the hands. Keep me stuck inside your head like your favorite tune. And know my heart's a stereo, the only place for you. If I was an old school 50-pound boombox, would you hold me on your shoulder wherever you walk? Would you turn my volume up in front of the cops and crank it higher every time they told you to stop? And all I ask is that you don't get mad at me when you have to
purchase Mad D batteries. Appreciate every mixtape your friends make. You never know, we come and go like on the interstate. I think I finally found a note to make you understand. If you can hit it, sing along and take me by the hand. Just keep me stuck inside your head like your favorite tune. You know my heart's a stereo, the only place for you.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입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Step Street. 호아킨 피닉스가 주연을 맡고 토드 필릭스가 감독한 심리 추리물 폭력성이 짙은 영화 조커가 북미 박스오피스 2억 8천만 달러, 전 세계 8억 5천만 달러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이 영화의 포스터에 등장하고 영화 속 명장면으로 꼽히는 조커의 춤 장면의 배경이 된 장소가 전 세계 관광객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바로 뉴욕 브롱크스의 스텝 스트리트로 불리는 132개의 계단이 화제의 장소인데요. 영화 속의 주인공 조커가 이 계단에서 하늘을 향해 웃으며 춤을 추는 느린 화면의 장면이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줬고 미국을 방문하고 있는 관광객들이 이 계단에 직접 들러서 사진을 찍고 영상을 남기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신문은 이곳을 방문한 브라질,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의 조커 영화 팬들을 소개하기도 했는데요. 방문객 가운데는 조커처럼 분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유명세는 이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데요. 뉴욕에서 유명한 양키 스타디움에서 걸어갈 가까운 거리에 있는 이 스텝 스트리트 지역의 주민들도 반가워하고 있습니다. 유명해진 덕분에 사람들이 이 지역을 위험한 동네라고 생각했지만 더 이상은 아니라고 반기고 있습니다. 사실 브롱크스의 계단은 영화 때문에 유명해진 첫 번째 사례가 아닌데요. 워싱턴 DC의 조지타운 인근에 위치한 더 엑소시스트의 발걸음은 공포 영화 엑소시스트 때문에 유명해졌고요. 그리고 필라델피아 미술관의 계단은 영화 로켓 때문에 유명해져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로켓처럼 계단을 뛰어올라 만세를 부르고 있는 장면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사형제 폐지 운동. 미국의 보수주의 단체들이 미 연방 법무부의 사형집행 재개 움직임에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와이오밍주와 유타, 오하이오주를 포함해 미국의 보수 성향주들의 보수주의자들, 즉 사형제를 우려하는 보수주의자들이라는 전국단체는 250명이 넘는 사람들이 서명한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사형제도는 비용만 많이 들고 잘못의 우려가 크며 낙태에 반대하는 보수주의자들의 가치에 배치되는 것이라고 밝히면서 사형제도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고 할 수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형정보센터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현재 29개 주가 사형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이 중 4개 주는 사형 집행을 중단한 상태인데요. 와이오밍주에서는 지난 겨울 사형제 폐지가 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에서 찬성 12대 반대 18로 부결돼 사형 폐지 일보 직전에 좌절됐었습니다. 제라드 올슨 와이오밍주 하원의원은 2020년에 사형제 폐지 법안 통과를 재시도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미 법무부는 지난 7월 16년간 비공식적으로 중단되어온 사형 집행을 연방정부 차원에서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에 대해 올슨 의원은 사형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미국을 북한 같은 국가와 같은 범죄에 묶어두는 일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와이오밍주에 사는 1992년 이후 단 한 건도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으며 사형이 선고된 것도 2014년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사형제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실시하지도 않는 사형제로 인해 매년 100만 달러에 가까운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오하이오주와 유타주 등 공화당이 주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보수 성향의 주들은 지난달 28일 사형제 폐지를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이었습니다. 라디오 매거진 VOA 방송 한국어 홈페이지에서 독자들이 한 주간 가장 많이 본 뉴스로 한반도 소식 정리하는 시간이죠. 독자의 선택입니다. 이현철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는 또 독자분들께서 어떤 기사들을 많이 보셨을까요?
네, 전 세계 동영상 공유 사이트인 유튜브에 북한과 관련해서 조회수가 1,000만을 넘긴 동영상이 10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전 세계 네티즌들이 북한의 어떤 모습에 관심을 보였는지 살펴본 기사였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를 했습니다.
오 씨가 차량을 타고 판문점에 접근해 한국 쪽으로 달리고 이후 북한군의 총격을 받는 긴박했던 상황이 8분에 달하는 이 영상을 통해 확인됩니다.
예, 이 동영상 공유 사이트인 유튜브에 북한 관련 동영상이 얼마나 되나요?
네, 유튜브에는 현재 북한 관련 동영상 수가 수만여 건이 게시가 돼 있습니다.
네.
이 중에 1,000만 조회수를 넘긴 동영상이 10개에 달했다는 건데요.
나.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북한에 관심을 갖고 관련 동영상을 찾아보고 있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네, 그러면은 북한 관련 동영상들 가운데 전 세계 네티즌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인 동영상은 어떤 거였습니까?
네, 북한 카메라에 포착된 가장 대담한 탈출 이런 제목의 동영상이었는데요. 이 동영상은 2017년 당시 북한군인 오청성 씨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의 군사 분계선을 넘어 한국으로 넘어오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네.
당시에 유엔군 사령부가 오 씨의 망명사항이 담긴 CCTV 영상을 공개했었는데요.
네.
미국의 군사 전문 동영상 공유업체가 이를 음악과 자막 등과 함께 편집해서 유튜브에 올린 겁니다. 북한 관련 동영상 중에서 가장 많은 1,939만여 회의 시청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오 씨가 차량을 타고 판문점에 접근해서 한국 쪽으로 달리고 이후 북한군의 총격을 받는 긴박했던 상황이 8분에 달하는 이 동영상을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2017년 뭐 당시 상황이 상당히 긴박한 상황이었죠?
네, 맞습니다. 오 씨가 한국의 한 방송에 출연해서 당시 상황을 직접 설명하기도 했었는데요.
네.
중국제 사륜구동 군용차를 타고 넘어올 당시 차에서 내리기 전부터 총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전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차로 넘어오려고 했지만 군사분계선에서 군용차가 바닥에 걸려서 움직이지 않아서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하면서 북한군이 자신을 생포할 것만 같았다. 생포된 후에 받게 될 처벌이 두려워서 차라리 죽기 살기로 뛰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
당시 4명 이상의 북한군이 뛰어가는 오청성 씨의 등 뒤에서 총격을 가했는데요. 오 씨는 총에 맞았던 당시를 떠올리면서 아직도 생생하다. 그때 충격은 마치 철판 위에 손을 올려놓고 거대한 망치로 내려찍는 느낌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오 씨는 북한군이 쏜 40여 발의 총탄 중에 무려 5발의 총상을 입었지만 한국군에 의해서 구출된 후에 한국 의료진의 도움으로 목숨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자, 세계 네티즌들은 또 어떤 동영상에 관심을 보였을까요?
네, 1,000만 조회수를 넘긴 나머지 9건의 동영상은 북한 내부를 보여주거나 북한의 실체를 알려주는 해설 형식으로 북한에 공개되지 않은 모습을 담아낸 동영상들입니다.
네.
두 번째로 많은 조회수를 기록한 영상은 평양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진 인도네시아인 자카 파커 씨가 촬영한 것으로 1,732만 명이 시청했습니다. 7분 44초 길이의 영상은 2016년에 파커 씨가 평양의 길거리 음식을 사 먹는 모습을 담고 있는데요. 바로 옆에서 음식을 먹고 있는 북한 병사가 파커 씨 등을 힐끗힐끗 쳐다보는 장면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네.
또 존 올리버라는 코미디언이 자신의 이름을 건 미국의 한 시사 프로그램에서 북한 문제를 주제로 해설하는 영상과 북한과 남한의 모습을 비교한 유튜버의 영상도 각각 1,400만 번 이상의 높은 시청 횟수를 기록했습니다.
네.
또 북한의 열병식을 편집한 동영상 3개도 상위 10개 목록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한 영상은 1970년대 가수 비지스의 Staying Alive라는 노래가 배경음악으로 입혀져 많은 네티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네.
또 1,000만 조회수를 달성하지 못했지만 탈북자들이 국제인권행사에서 증언하는 영상과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 사망 당시 평양 주민들이 애도하는 장면을 촬영한 영상 등도 10위권 밖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예, 자 이런 북한 동영상들을 본 네티즌들의 반응 어땠을까요?
네, 영상을 시청한 네티즌들은 댓글, 즉 의견을 다는 공간을 통해서도 이 영상들에 대한 소감을 남겼는데요.
네.
특히 가장 많은 시청 횟수를 기록한 오 씨의 탈북 영상의 경우 2만 개가 넘는 댓글이 달리는 등 높은 관심도를 나타냈습니다. 한 네티즌은 한국을 향해 북한이 총기를 발사하면서 자동으로 전쟁이 시작될 수도 있었다고 주장했고 또 북한에 산다는 건 지옥에 사는 것과 같이 상상도 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네, 자, 첫 번째 기사 잘 들어봤고요. 두 번째 기사로 넘어갈까요?
네, 두 번째 기사는 북한 경제 관련 기사인데요. 함지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그러나 BOA가 국제무역센터의 수출입 현황 자료를 살펴본 결과 중국이 아닌 북한의 주요 10대 교역국들도 대북 수입을 큰 폭으로 줄이면서 북한의 전체 수출액 감소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격적인 대북 제재가 시작되기 전인 2015년에 북한 전체 수출액은 31억 달러였습니다.
예.
2011년 사상 처음으로 수출액 30억 달러를 넘긴 이후 2015년까지 이 수준을 유지했는데요. 하지만 2016년에 30억 달러 선이 무너졌고 급기야 지난해에는 3억 3천만 달러라는 초라한 액수를 기록했습니다.
네.
여기에는 북한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영향이 컸는데요. 대북 제재가 본격화되면서 중국의 제재 품목에 대한 수입을 중단했고 결국 북한의 수출이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진 겁니다.
예, 그런데 이 대중 수출액뿐 아니라 북한의 주요 10개 교역국하고도 무역이 한 90% 이상 줄어들었다면서요.
네, 국제무역센터 ITC의 수출입 현황 자료를 살펴본 결과 중국이 아닌 북한의 주요 10대 교역국들도 대북 수입을 큰 폭으로 줄이면서 북한의 전체 수출액 감소에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 북한이 중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물품을 수출한 나라는 어딘가요?
네, 2015년을 기준으로 볼 때 인도였습니다.
네.
파키스탄과 앙골라, 부르키나파소, 타이완, 사우디아라비아, 브라질 등의 순이었습니다. 당시 인도는 9,900만 달러어치의 물품을 북한으로부터 사들였는데요. 약 3년 뒤인 2018년에는 이 액수가 484만 달러로 줄었습니다.
네.
또 4,500만 달러의 북한 물품이 수출됐던 파키스탄은 730만 달러로 또 4,300만 달러의 앙골라도 276만 달러 수준으로 크게 내려앉았습니다.
네, 자, 이런 식으로 2015년 북한의 10대 수출국들이 모두 북한과의 교역을 줄였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타이완과 멕시코의 경우 북한 물품에 대한 수입액을 0으로 기록하면서 북한과의 무역이 전면 중단된 사실을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또 수입 부문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인데요. 2015년 북한이 중국 다음으로 수입을 많이 한 나라는 인도와 러시아, 태국, 필리핀, 우크라이나 순이었는데 이들 나라로부터의 수입도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네.
인도로부터의 수입액은 1억 1천만 달러에서 3,100만 달러로 또 러시아는 7,800만 달러에서 3,200만 달러로 내려앉았습니다. 또 각각 7천만 달러, 5천만 달러의 물품을 북한에 수출했던 태국과 필리핀은 이 액수가 82만 달러와 0달러로 줄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10대 교역국들과의 무역이 크게 줄어들면 북한 경제에 영향을 미칠 텐데요.
네, 북한이 10대 교역국을 통한 수출이 크게 줄어들고 또 동시에 무역 적자도 사상 최대를 기록하면서 북한의 외환난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네.
물론 비공식 무역과 관광, 서비스 등이 포함되지 않았지만 최소한 공식 무역을 통한 외화 수입은 과거에 비해서 연간 10억 달러 이상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은 어떤가요?
네,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미 조지타운대 교수는 제재가 해제되지 않는 한 북한 경제는 머지않아 달러 부족 현상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브라운 교수는 제재가 북한의 수출에 가장 큰 타격을 입혔고 이로 인해 중국은 물론 전 세계로 향하는 북한의 수출이 매우 작은 규모로 줄어들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내부에 있는 달러를 소비하며 견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달러가 본격적으로 줄어드는 시점이 되면 수입 규모를 줄이고 자체 화폐를 추가 발행하는 형식으로 해법을 모색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네, 독자의 선택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세 번째 기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 기사도 역시 북한 경제 관련 기사인데요.
네.
전문가들은 제재에 따른 외환 보유고 감소 징후라면서 북한의 외환난이 가중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취재를 했습니다.
I think he's very skittish. I think he's nervous because all of his efforts to reduce the sanctions have not worked. And now he's probably coming to some kind of deadline.
최근 김정은 위원장이 금강산 문제를 거론하며 한국 정부
예, 북한의 달러화 대비 환율이 최근에 급격한 변동폭을 보이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북한의 달러화 대비 환율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으며 이는 제재로 인한 북한의 외환 사정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네.
미 외교정책연구소의 벤자민 카제프 실버스타인 연구원은 28일 북한 전문 매체인 38로스 기고문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과 국제사회 제재 등으로 불안정한 한반도 상황에서도 안정세를 유지하던 북한의 환율의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실버스타인 연구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대북 제재가 본격화된 2017년 이래 북한의 원달러 환율은 당시 8,000원에서 8,200원대의 안정세를 유지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북한의 환율은 1.15% 소폭 등락에 그쳤는데 이는 북한 당국이 화폐를 적게 발행해 공급을 위축시키고 통화 통제를 통해서 환율을 강제 고정 조치를 취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상황이 달라졌다는 것이네요.
네, 올 들어 변동폭이 급격히 커지면서 3월에는 최대 8,500원대까지 치솟았다가 또 7월에는 7,800원대로 내려앉았고 지난달에는 다시 8,400원대로 급등을 했습니다.
네, 자, 북한의 이런 급격한 환율 변동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네, 실버스타인 연구원은 최근 북한의 환율 불안정은 북한 외환 보유고 사정과 연관이 있을 가능성에 주목을 했습니다.
네.
각국은 통상 통화 대비 달러 환율이 불안정하면 중앙은행에서 외환 보유고를 사용해서 자국 통화를 매입하는 방법으로 목표 환율을 유지하는데요. 하지만 북한은 제재로 외환 보유액이 충분치 않아서 환율 안정세 유지가 쉽지 않았을 것이란 주장입니다.
네.
또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 대학교 교수도 북한 외환 보유액 관련 통계가 전무한 현실적 한계를 지적하면서도
네.
최근의 환율 변동폭은 외환 보유액과 관련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외환 보유액으로 환율을 방어하는 것은 경제학의 가장 기본적인 조치란 설명입니다.
예,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 제재로 인한 외환 보유고 고갈이 북한 경제를 더 옥죄할 거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브라운 교수는 최근 김정은 위원장이 금강산 문제를 거론하면서 한국 정부를 비난하고 또 북한 관료들이 트럼프 행정부에 연일 날선 반응을 보이는 것은 제재 해제 논의가 더딘 데 대한 과민함과 불안함을 보여주는 사례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자, 반면에 북한의 달러 대비 환율 변동 폭이 커진 원인에 대해서는 신중히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주장도 나왔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의 주장인데요.
예.
북한의 환율 변동 폭이 커진 올해 7월은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으로 양국이 관세 폭탄과 중국 위안화 절하 등을 주고받던 시기와 일치한다면서 관련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위안화 거래가 훨씬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북한 경제 특성상 달러 대비 환율보다는 위안화 대비 환율폭을 살펴보는 것이 더 합리적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위안화 대비 환율이 안정적이고 대부분 거래가 중국 통화로 이루어지는 한 북한의 식량 상황이나 외환 보유액에 당장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전문가들은 하지만 북한 원화 대비 달러 환율의 불규칙적인 변동이 수개월간 더 지속된다면 이는 제재로 인한 북한의 외환 사정과 경제 상황이 큰 타격을 받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네 번째 기사 볼까요?
네 번째 기사는 미북 협상과 관련한 전문가 분석 기사인데요. 안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The year-end deadline is artificial. There's no reason.
피치 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28일 VOA에
북한이 최근 들어서 거듭 연말 시한을 강조하고 있죠.
네, 북한은 지난 5일 스톡홀름 실무협상이 결렬된 후 미국에 연말까지 새로운 셈법을 갖고 나올 것을 줄곧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27일에는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김영철 부위원장이 담화를 통해 미국이 정상 간의 친분 관계를 내세워 올해 말을 무난히 넘겨보려는 생각은 망상이라면서 비핵화 협상 시한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 지난 24일에는 김계관 외무성 고문이 미국이 연말을 어떻게 지혜롭게 넘기는가를 보고 싶다고 위협을 했고요.
예.
또 지난 5일 스톡홀름 협상 직후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는 협상을 중단하고 연말까지 좀 더 숙고해볼 것을 미국에 권고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북한이 처음으로 연말 시한을 제시한 게 언젠가요?
네,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이후 연말을 미국과의 협상 시한으로 처음 제시했는데요.
네.
김정은 위원장은 회담 결렬 후 한 달여 만인 지난 4월 열린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올해 말까지 인내심을 갖고 미국의 용단을 지켜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최근 이렇게 연말 시한을 강조하는 북한의 움직임, 미국 전문가들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미북 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경고하는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네,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는 북한이 거듭 강조하는 연말을 미북 관계 실질적인 분기점으로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지난 1년 가까이 상당히 지속적으로 시한에 대해 위협해왔다며 이를 북한이 제시한 실제 시한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북한이 거듭 주장하고 있는 연말 시한 관련 언급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런 얘기네요.
네,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 특사는 현 상황을 보면 미국은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과 핵무기 실험에 대한 우려를 잠재웠지만 북한은 제재 완화에 대한 자신들의 바람을 이뤄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미국이 지금 상태를 유지하고 싶할지라도 북한으로서는 그런 입장이 아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마지막 기사 알아볼까요?
네, 마지막 기사 역시 미북 협상 관련 소식인데요.
네.
미국의 새로운 셈법을 요구하는 북한 행동에 대해서 미 의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이조은 기자가 취재를 했습니다.
I think the U.S. in general has to deal with North Korea in a much more tougher.
앵게리 위원장은 28일 VOA에 미국은 전반적으로 북한의
네, 미 의원들 북한의 요구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네, 미 하원 중진 의원들은 북한이 미국에 새로운 셈법을 요구하며 거듭 연말 시한을 강조하고 있는 데 대해서 미국의 셈법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민주당의 헬리어 댕겔 하원 외교위원장은 북한이 미국에 연말까지 새로운 셈법을 요구하고 있는 데 대해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전반적으로 북한을 훨씬 더 강경하게 다뤄야 한다며 북한의 말만으로는 믿지 않을 것이라는 태도를 갖고 상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지난 몇 달간 북한 정권은 미국과 더 나은 관계를 갖고 싶다고 했을 뿐 절충 또는 타협 등 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의사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앵겔 위원장은 일부 핵무기 포기는 되돌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북한은 핵무기는 물론 개발 역량도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고요. 북한이 준비되어 있지 않을 것이라면 그들과 대화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도 말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북한의 요구를 수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하원 프리덤 코커스 의장이자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마크 매도우스 의원도 미국의 셈법 변화는 없을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그럴 의사가 있었다면 하노이 정상회담을 합의 없이 나오는 일도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매도우스 의원은 북한이 미국의 입장에 대한 이해 근거에 협상할 의사가 없다면 북한과의 논의는 생산적일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미국과 좋은 합의를 할 기회의 창이 닫히고 있다며 북한이 빠른 시일 내에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결국 그 창은 닫힐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독재 선택 다섯 번째 기사까지 잘 살펴봤습니다. 오늘 내용 다시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전 세계 동영상 공유 사이트인 유튜브에서 전 세계 네티즌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인 북한 관련 동영상 탑10 기사 먼저 살펴봤고요. 이어서 북한 경제 관련해서 주요 10개 교역국의 무역도 90% 이상 줄어든 소식과 북한의 달러화 대비 환율이 최근 급격한 변동폭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또 미북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선 연말 시한과 새로운 셈법을 미국에 요구하는 북한의 움직임과 관련해서 전문가들의 분석 기사와 의원들의 반응을 잇따라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현철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이 시간에도 만나실 텐데요. 미 일리노이주 시카고에 거주하고 있는 김마태 씨의 다섯 번째 사연 들으시겠습니다. 딸 해미 들어보시죠. 김마태 씨는 두 딸의 아빠입니다. 15살 난 조애는 지금의 부인에게서 그리고 17살 난 해미는 북한에서 사별한 전 부인에게서 얻은 딸입니다. 김 씨는 탈북 후 한국에서 북한 인권 활동을 하고 싶었습니다. 탈북하면 자신은 한국으로, 딸 해미는 미국으로 보낼 생각을 했었습니다. 떨어져 있지만 자신이 열심히 일해 생활비 등을 보내주면 같은 나이 또래보다 성숙한 딸이 잘 해낼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미성년자인 딸을 미국에 혼자 보내는 일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됐고, 김 씨는 딸과 함께 한국으로 갈 수 있었겠지만 딸에게 더 좋은 나라는 미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2년이 흐른 지금 물질적 여유는 누르지 못하지만 딸이 미국에서 잘 지내는 모습에 누구보다 마음이 넉넉합니다. 주말 저녁 네 식구가 집안 거실에 모였습니다. 김 씨가 일하는 한인교회가 제공해준 단독주택. 네 식구 살기에 충분한 공간에 가죽 것은 다 갖췄습니다. 특별히 눈에 띄는 두 물품들, 거실 구석에 놓여있는 운동기구와 보자기에 잘 쌓여있는 큼지막한 물건인데요. 운동기구는 중풍병 환자인 김 씨 부인의 재활치료에 쓰이는 것이고, 보자기로 쌓아놓은 물건은 보통 한인들이 사는 집에서도 쉽게 보기 드문 장구입니다. 김 씨는 두 딸에게 한국의 전통 악기인 장구를 배우게 했습니다. 두 딸 모두 한국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 뭐 장구가, 장구는 누가 소개를 해줬어요? 아빠가 하라고 하셨어요?
아니, 내가 전통음악이기 때문에 저기 여기서 이것도 민족악기인데.
한인단체의 도움으로 장구를 구입하고 매주 장구를 배우고 있는 해미와 조인이 모처럼 엄마와 아빠 앞에서 열심히 연습한 실력을 뽐냅니다.
올해도 태풍이요, 올해도 내년에 태풍이요.
집안 가득 쩌렁쩌렁 울리는 장구가락. 제법 긴 곡을 다 연주하기까지 시간이 꽤 걸렸을 텐데요.
이거 얼마나 연습한 거예요?
아, 여름 동안에 연습했어요.
장구는 언제부터 얼마나 오래 했어요?
아, 8월에 5일 동안 이제 캠프가 있었고요. 먼저 그리고
배역이 진짜 시작한 거는 9월 며칠부터
아빠 김마태 씨와 함께 탈북한 해미양. 지역 공립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해미양은 미국에서 많은 것을 느끼고 배웠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특별한 건 해미양을 각별히 아껴준 학교 선생님들이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다녔던 학교에는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저한테 그때 크리스마스 때 선물도 보내셨고요. 네, 그리고
미국인 선생님이
예. 그리고 두 번째 학교는 한 선생님은 참 저를 잘하셨어요. 그냥 제 얼굴만 보고도 제가 슬픈지 화났는지 기쁜지를 알아주셨거든요. 그리고 제 가정에 대해서 문제 있으면 그것도 들어주셨고
아빠의 직장 관계로 세 번 전학을 해야 했던 해미양의 사정을 잘 살폈던 미국인 선생님.
네, 아빠가 그때는 1시간 반 떨어진 곳에서 일하시고 밤에 11시 그때 오시니까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저를 운전해가지고 그리고 저와 눈 나빠졌을 때도 직접 같이 가서 엄마처럼 안경 걸려주셨고 그러셨어요.
해미양은 북한에서 온 자신을 따뜻하게 보살펴준 미국인 선생님들이 참 고맙습니다. 여러 번 학교로 옮겨 다니는 동안 좋은 친구도 만났습니다.
처음 학교에서는 한국에 한 명이 미국에서 태어난 한국인데 그 친구 정말 좋았었어요.
보고 싶겠네요.
예.
연락해요?
이따금씩 카톡해요. 무슨 말 한마디를 해도 정말 배울 점이 많은 그런
친구. 이전 학교에서 만났던 한인 학생과 중국인 학생과 가끔씩 문자를 주고받으며 우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새 학교에 왔는데 몇몇 친구들은 정말 좋아요. 어떤 친구는 한 명은 난 그 친구만 보면 웃음이 나오고 막
이제 지난해부터 다니는 지금의 학교에서는 아직 속내를 털어놓을 친구를 만들지 못했지만 해미양은 더 성숙해졌습니다.
그 친구도 이제 12학년이니까 곧 졸업할 것 같고요. 근데 아빠가 말했듯이 뭐 인생은 상병과 리별이라고 아빠가 걔는 그러셨어요.
만나고 헤어지는 게 인생이다.
예. 그래서 언젠가는 뭐 나중에 이제 늙을 때까지 잘 같이 갈 그런 베스트 프렌드 생길 거라고 좀 믿고 있어요.
북한에서 단짝 친구들이 늘 끊이지 않았던 해미양은 베스트 프렌드 속내를 털어놓을 진정한 친구가 생길 거라 믿고 있는데요.
다툼이라도 있거나 또 무슨 일 생기거나 그러면은 둘이서 이제 그거를 논의하고 그리고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부모님들하고 이야기해도 되지만 더 이해를 이제 제 나이 또래가 더 잘하기 때문에 예.
지금은 동생 조앤이 베프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베프는 영어로 베스트 프렌드. 그러니까 가장 친한 친구를 가리키는 어린 학생들의 표현입니다.
동생이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내가 그렇게 느꼈다 그러면은 저는 그냥 들어주고 또 제가 또 그런 일이 있으면 아니 나는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너 생각은 어떠냐고 또 이렇게 말하고요.
탈북자 출신 여고 2학년 학생 김해미양. 해미양의 일과는 여느 학생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아침에 7시 15분까지 학교 갔다가 그리고 오후에는 3시 15분에 클래스가 끝나면은 그 다음에 클럽이 있거든요. 클럽이 없으면은 이제 튜터 그 선생님 찾아가서 제가 이렇게 약한 부분 뭐 사이언스 수학이면서 거기서 같이 공부하고 그래서 보통 4시 반 지나서 집에 오거든요.
미국의 공립학교는 방과 후 학생들에게 교과서에서 배울 수 없는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쌓을 수 있는 문화, 예술, 체육 관련 과외 시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미양이 선택한 것은 서양식 검도인 펜싱 클럽인데 최근엔 검수 시합에도 나갔습니다. 해미양은 수업이 끝나고 학교가 제공하는 보충 수업을 듣기도 합니다. 이렇게 학교에서의 모든 일정을 마치고 집에 오면 낮잠도 자고 숙제도 하는 등 자기 시간을 보내고 엄마와 동생하고도 시간을 보냅니다.
집에서 이제 가족하고 시간을 보내죠. 엄마랑 같이 드라마도 보고 그리고 또 토요일 저녁 때문에 이런 부항 여기 넣거든요.
주말이 되면 교회 활동에 바쁘지만 빼먹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중풍 때문에 몸이 불편한 엄마를 위한 시간. 이제는 너무나 익숙한 일이 된 부황뜨기.
그 중풍이라는 게 피가 이렇게 굳어서 그게 잘 순환이 안 돼가지고 여기 부황을 넣고 그 나쁜 피를 뽑는 건데
해미 양이 새 엄마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하는 시간일까요?
메디컬 트리트먼트도 진짜 집에서
새 엄마는 사랑하는 아빠에게 자신이 줄 수 없는 행복을 주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해미 양. 그래서 해미 양은 탈북 후 지금까지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바로 아빠의 결혼식이라고 말합니다.
네,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들어보셨습니다. 자, 생생라디오 매거진 한 순서 남았습니다. 미국의 역사를 재미있게 드라마로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김미옥 기자가 엮었고요. 해설의 조원우, 이은경입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1880년대 초 속값이 마리당 $50로 뛰면서 많은 목축업자들이 큰 돈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기는 그리 오래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속 키워서 돈 번다는 말은 이미 옛말이 되어버렸습니다.
소를 갖고 있는 목축업자와 양을 가진 목축업자들 간에 목초지를 놓고 분쟁까지 일어나서 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내 땅에 울타리를 치고 내 울타리 안에서 소를 키울 생각입니다. 그게 마음 편하겠어요.
1800년대 말에 이르면서 소를 무는 목동들인 카우보이들의 시대도 막을 내렸습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제33부 아메리카 원주민 인디언의 저항.
1800년대 중반 미국은 서부로 점점 확장해 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다코타와 유타, 와이오밍, 캘리포니아 같은 광활한 땅에 정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서부로 이동하면서 아메리카 원주민 인디언들과 충돌이 커졌습니다.
서부에서 온 정착민들과 목축업자들은 아메리카 원주민인 인디언들을 그들의 고향 땅에서 몰아냈습니다. 인디언들과 연방 정부 사이에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연방 정부는 인디언들을 다루기 위해 잔인한 정책을 썼습니다.
백인들이 인디언 땅을 원할 경우 그 지역 인디언들을 서쪽으로 계속 몰아내버리세요. 만약 인디언들이 반항을 하고 땅을 지키겠다고 저항을 하면 연방군의 압도적인 무력을 이용해서 다 쓸어버려도 좋습니다.
1800년대 중반 동부지역에 살던 아메리카 원주민인 인디언들은 대부분 미시시피강 서쪽으로 이동해야 했습니다. 지금의 오클라호마 지역에 인디언들의 거주지가 주어졌습니다. 연방정부는 거주지에 정착한 인디언들을 문명인이라 불렀습니다.
오클라호마 지역에 순순히 정착한 인디언들은 문명인들이라고 할 수 있죠. 뭐 별로 저항도 없고 인디언 치고는 나약하기가 짝이 없어서 말썽을 일으킬 염려도 없습니다.
아메리카 원주민인 인디언들은 대부분 백인들이 원하는 방식에 따르겠다고 동의했습니다. 더 이상 연방 정부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일부 인디언들은 자신들의 생활 방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인디언들은 넓은 들판을 달리며 살았고 미국산 들소라고 부르는 버팔로를 사냥했기 때문에 항상 이동하며 살아왔습니다. 이 시기 서부에는 수백만 마리의 들소가 서식하고 있었는데 인디언들은 초원을 따라 들소 사냥을 하며 생활했습니다.
오랜 세월 우리는 광대한 초원을 달렸고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들소에게서 얻으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백인들은 우리의 땅과 들소를 빼앗고 오랜 세월 이어온 우리의 생활 방식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습니다. 백인들이 우리 사냥터를 통과하는 걸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순간에도 백인들은 포장마차를 타고 캘리포니아와 오레곤에 정착하기 위해서 이동하고 있습니다. 용맹스러운 전사들이여, 우리는 이 포장마차를 공격하고 파괴해서 백인들에게 우리의 용맹스러움을 보여주고 우리 땅과 들소를 지켜야 합니다.
연방정부는 서부 평원에 도로와 요새를 만들기 위해서 군대를 파견했습니다. 연방군은 인디언들의 공격을 받지 않도록 포장마차 행렬을 보호했고요. 백인들 또한 인디언 지역에 침입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연방군과 서부 초원의 인디언들 사이에는 수없이 많은 전투가 벌어졌으며 그때마다 연방군은 더 강력한 무기로 인디언들을 제압했습니다.
아메리카 대륙 서부 초원에 살던 인디언들 가운데 일부는 백인들과 평화롭게 살고 싶어 했습니다. 산티수라는 부족은 평화를 원하는 부족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산티수족은 서부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가장 강력한 부족이었습니다.
산티수족은 미네소타 북동부 외곽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산티수족은 연방정부와의 협정에서 살던 땅의 90%를 포기한다는 내용에 서명하고 좁은 지역에서 살겠다고 동의했습니다. 그 대가로 연방정부는 해마다 산티수족에게 연금을 지불했습니다. 인디언들은 이 돈으로 백인 장사꾼들에게서 식량이나 생활에 필요한 물품들을 구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1862년 여름 산티 수우족에게서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연방정부가 약속한 연금을 제때 지불하지 않고 자꾸 미루고 있습니다. 식량이나 물건을 살 돈이 다 떨어져 버렸다고요. 백인 장사꾼들은 우리에게 더 이상 외상으로 팔지 않겠다고 하고 심지어 어떤 장사꾼은 배가 고프면 풀을 뜯어 먹으라는 말로 조롱하고 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인디언 원주민들의 굶주림은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인디언 추장은 부족들을 소집하고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인디언들은 상점을 공격했습니다. 인디언을 모욕한 백인을 포함해 많은 장사꾼들이 살해됐습니다.
미네소타 주지사는 인디언들의 저항을 진압하기 위해서 주 방위군을 파견했습니다. 방위군은 대포를 쏘며 인디언들을 공격했고 수백 명의 인디언들을 살해했습니다. 인디언들의 저항은 곧 진압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콜로라도와 와이오밍에서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곳은 수우족과 샤이엔족이 살고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붉은 구름이라는 라코타 추장이 이끄는 수우족들은 자신들의 사냥터에서 백인들을 몰아내기 위해 처절하게 싸웠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여러 인디언 부족들과 싸움을 하다 보니 양쪽의 피해가 너무 큽니다. 무엇보다 인디언들과 싸움에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많아요. 하루빨리 평화를 제안해야 합니다.
아메리카 원주민인 인디언 수우족과 샤이엔족은 연방정부가 내민 평화 제의를 받아들였습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번 주 준비한 내용 다 전해드렸습니다. 유익한 시간 되셨길 바라고요. 오는 11월도 알찬 기백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끝곡으로 폴 앵카의 You Are My Destiny 골라봤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장량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That's what you are. You are my sweet caress. You share my loneliness. You are my dream come true. That's what you are. And heaven alone can take your love from me.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잠시 후 11시부터는 VOA 세계뉴스에 이어 미국, 미국 문화 속으로와 사랑의 추억 연가 English with You가 방송됩니다.